이러한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복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마나 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번 일곱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마나 교회, 이 교회에 보내신 이 기별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기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은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마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이 경험들을 우리가 미리 연구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간직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서마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무엇인가?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뭡니까?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1888년의 기별은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어보니 뭐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에요? 8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 하단에 있는 이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기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오디기아 보내는 기별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다 바르라 하는 것이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었다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기별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기별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기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특별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배소 교회에 보낸 기별은 첫 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기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배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네? 네, 바랄 만한, 매우 기대할 만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은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향내가 나는 모략. 여러분, 모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저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선물 중에도 뭐가 있었어요? 예, 모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진귀한 향품이에요. 나무에서 나는 나무의 진에서 얻어내는 그 향인데 매우 그 진에게 맛은 입에 대면 그 맛이 아주 쓰다 그래요. 아주 씁니다. 그런데 냄새는요. 냄새는 아주 참 기가 차게 좋으면서도 맛은 쓴 그런 향품이에요. 이 진액을 얻기 위해서는 나무의 껍질을 아주 잘게 잘게 부수고 짓빠서 그 진액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모략이라는 뜻인데 그 모략의 맛이 매우 쓴 것처럼 서마라 교회의 백성들의 경험은 매우 매우 쓴 경험을 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아주 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4만 4천인들이 겪는 경험 이외에는 가장 혹독한 쓴 경험을 했던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백성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후 100년에서부터 313년까지의 이 지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서머나 교회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략의 맛이 그처럼 쓴 것처럼 그들의 경험은 매우 쓴 경험이었습니다. 또 맛이 그렇게 썼지만은 그 향기는 매우 아름다운 것처럼 서머나 교인들이 당한 그 시련과 핍박의 경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향기와 같이 아름답게 퍼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의 이 아름다운 전성기를 가져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향기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시대의 풍겨진 향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략은 매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처럼 그 시대의 향기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풍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 냄새 맡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까? 참 좋습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의 그 경험들은 이 시대에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향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시대에 그 핍박에 비하면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환란은 그 시대의 핍박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장장 2세기 동안을 핍박을 당했습니다. 뭐 잠시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그런 겪는 환란이 아니라 2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끝이 보이지 않는 환란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의 백성들로 태어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후 313년에 이 고통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100년에서부터 약 200년 동안 이 환란은 이 헬라의 단어 가운데도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잠시 남는 그런 환란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끝이 없는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서머나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요한의 수제자인 폴리갑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약 한 35마일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그런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도 항구 도시지만 이 서마나 이 도시도 항구 도시입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서마나는 다른 모든 일곱 교회의 도시들이 지금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토키에 있는데 이 토키의 3대 도시 중에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로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도시에 이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먼저 예배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였죠? 예배소 교회는 네? 일곱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며 어떤 옷을 입으시고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촛대 사이와 일곱 별을 가지시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서마나 교회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지만 나타나시는 분의 모습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가장 혹독한 핍박을 받던 당시의 교회입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왜 그런 분으로 나타나야 했습니까? 그들이 뭐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파리 생명처럼 로마의 총독의 말 한마디면은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핍박하는 시대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어떤 분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나타났었어요. 그 자체가 위안이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그런 분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어떤 분입니까? 누구만이 처음과 나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입니다. 나전에도 신이 없었고 나후에도 신이 없는 오직 나는 나다 여호와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만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 그는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은 처음과 나중이라. 오직 나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가지신 위대하신 구세주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에게도 생명을 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을 바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리고는 세세도록 살아있어서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죽도록 정성하라. 네. 이것은 곧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충성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충성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군인들이 충성을 다한다고 할 때 나라를 위하여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마나 교인들은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매우 참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내 형편을 알고 누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외로움과 실망과 절망을 느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궁핍과 무엇을요? 환난을 아노니.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서마나 교인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환란 속에서 당하는 핍박과 환란은 누가 이 사정을 알겠느냐고 생각했지만 누가 한다고요? 내가 알아요. 내가 한다고요. 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생명을 버린다면 내가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너희 생명을 다시 살려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다시 주겠노라.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꺼이 너희는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11절에 보면 10절 하단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또 그 11절 하단에 보면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환란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아주 그냥 끝이 보이지 않은 지속적이고 아주 참 깊은 물 속에 그냥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환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란도 요 시기만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하는 희망이 있다면 어때요? 그 환란은 견뎌볼 만한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경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마나 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환란은 끝이 보이지 않는 환란이었어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언제가 끝나는 겁니까? 그거 뭐 미리 알았습니까? 그들이? 그저 죽는 날 그날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끝이 없는 그런 환란. 그 다음에 궁핍은 어떤 궁핍이냐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궁핍은 가난하게 산다, 물질이 좀 부족하게 산다는 그런 뜻의 궁핍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신세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죄 하나만으로 모든 재산들은 몰수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서. 그 시대에 이 서머라는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3층 그런 그 오늘날 우리 동대문 시장에 가면 3층 시장이 있죠. 1층, 2층, 3층이 다 시장이 이런 시장이 있었듯이 이 토키에 있는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서머나 도시는 그때 당시에 이미 3층 시장이 있는 그런 한국 아주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난하게 살아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 모든 재물들을 다 몰수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에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진리를 고수할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아파트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격이 박탈당하고 완전히 희망이 없이 내버려지는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를 감수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인들이 당했던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상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가난한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참으로 어떤 자라? 부유한 자라. 우리를 보고는요,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노라. 사실 이 시대는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서머나 교인들이 부유한 사람일까요? 먹을 것도 없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왜 그들이 부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바쳤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 저축이 됐을까요? 하늘, 하늘. 너의 몸을 어디에 사두라? 하늘에 사두라.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몰수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몰수당한 재물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행에 돈을 다 맡기고 난 다음에 나는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행에 돈이 많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면 모든 재산은 다 어디에 가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저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상은 어떤 자라? 부유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나는 참으로 부유한 자. 그들은 모든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저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참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왜요? 끝이 보이지 않게 환난과 핍박 속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책망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자녀 교육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뭐 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다 완벽했기 때문에 책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책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핍박을 당했느냐 하면은 사단에 의하여 핍박을 연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기와 희망과 칭찬으로 이 교회의 사람들을 위로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사단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구절 하단에. 구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런데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뭐도 한다고요? 자칭 유대인의 회방도 내가 안다. 궁핍함도 안고 환난도 알고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도 내가 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무엇이라? 사단의 회라. 이 4층 유대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층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이 4층 유대인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회라. 그것은 아주 사단의 회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서마나 교회 시대의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보면 폴리갑이 순교를 당할 때에 이 실제적인 유대인들이 아주 그 폴리갑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폴리갑을 잡아와서 이제 그 로마 총독은 이 폴리갑이 너무 그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려고 했어요. 아주 노령에 있는 그 폴리갑을 살리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냥 죽이라고 막 날뛰었다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저 맹수에게 야수의 밥이 되게 하라.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굶고 있던 사자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해서 사자의 먹이가 사자들이 배가 다 불러가지고 이제 사람을 먹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하는 말이 아 지금 사자들이 사람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면 불에 태워 죽이자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의하여 폴리갑을 불에 태워 죽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나무를 주워온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워온 사람들이 실제적인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이 세상에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미움받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교훈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대인이 아닌 거짓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자칭 유대인이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단의 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단의 회라는 말은 사단의 총회라는 말, 사단의 종들의 총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들을 하고 두고 하는 말이냐면은 이 여러분이 그 복음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456페이지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사단의 회라고 하는 화이트문의 주석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리브앤드 헤랄드 1900년 12월 4일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회당처럼 사단이 통솔하는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그 신자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죄짓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선과 악을 뒤섞어 놓고 경계선을 없애버리는 것을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구별하는 한 무리를 가질 것이다. 그 신자들은 악행을 묵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마음과 생활에서 그것을 추방할 것이다.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서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에베소 시대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은 무리들이 서마나 교회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 믿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나를 믿노라고 하나 그들은 사단의 종들이며 사단의 총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유혹하고 계략을 베풀어서 교회를 미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일곱 교회의 계시입니다. 근데 바로 이 서마나 교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단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다니엘 7장에 보면 이교 로마를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바벨로니아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사다.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곰. 그 다음에 헬라는요? 헬라. 버버. 로마는요? 용과 같은 괴물. 이 용과 같은 괴물은 부수고 빠꾸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이교 로마인데, 이 이교 로마는 바로 용의 세력을 가지고는 사단의 세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교 로마입니다. 이 이교 로마의 전성기 시대에 교회가 써머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용은 하나님의 교회를 용의 세력으로 완전히 피탁을 통하여 부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은 뭐냐면은 그 세력을 반대하여 죽도록 뭐하라? 충성해버리라! 참 대단합니까? 사단은 그 교회를 완전히 천리발을 갖고 부숴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맞대응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면 사단의 회가 나옵니다. 요 사단의 회가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우 괴롭혔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죽어야만 하느냐? 우리 살아서 좀 적당하게 믿으면서 우리 좀 복음 좀 전하자고 그래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 것이 사단의 회였습니다. 요 무리들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바로 천주교회의 중추 세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총회가 버가모 시대에는 사단의 보호자가 세워지는데 이들이 바로 요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 무리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에 주부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생명을 버리겠노라고 각오하면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약화시키는 존재들이 요런 존재들이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했느냐? 아니다. 그렇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좀 적당하게 살면서 우리 예수 좀 믿자고 그래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요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서마라 교회 시대에 이 무서운 이교 로마의 그 가공할 만한 핍박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개교는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계고가 있을 것입니다. 가공할 만한 핍박과 아울러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적당하게 믿으면서 구원받자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을 미혹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이 회방이 그 회방이 얼마나 세었던 것을 예수님은 나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기별은 뭐냐면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가공할 만한 핍박을 통해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사단의 회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회방을 이긴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겠다고요? 둘째 사망의 뭐를? 해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니 요 10일은 약 2세기 동안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특별히 그 디오크레시아 이 황제 동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했던 1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가로는 1년이죠. 10일은 10년입니다. 글자 그대로 디오크레시안 황제 당시 303년부터 313년 동안의 요 10년 동안의 이 핍박이 200년 동안 핍박에 종결을 지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고통을 주었던 핍박의 시대입니다. 요 11일 끝까지 마지막 열흘을 인내로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도 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매우 어려움을 느끼죠. 이제 핍박이 끝나가리 하는 그 열흘 동안을 너희들이 잘 참아라. 그래서 다신교 로마의 괴물에 의하여 가공할 만한 핍박이 콘스탄틴 황제의 그리스도의 개종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리는 313년까지 303년에서 313년까지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은 끝났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어요. 10절 중간에 보면 몇 사람을 오게 된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누가 받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사단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내가 너희를 좀 시험을 받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왜 받도록 할까요? 예?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받도록 했는가? 이 대쟁투 상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교회를 스마나 교회를 그렇게 시험을 받도록 했는지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요. 아, 67페이지부터입니다. 폭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하려던 사단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이교 로마의 이 노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친 대쟁투는 그 충실한 기수들이 제자리를 지키려다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힘으로서 이겼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분의 사업은 더욱더 발전되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효는 더욱더 증가되었다. 마침내 복음은 가까이 가기 어려운 데까지 들어갔고 로마의 군대까지도 전파되었다. 계속하여 박해하기를 주장하는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가 우리의 무죄를 증명해 줄 것이며 당신들의 잔인성이 당신들을 이롭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박해는 다만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되었다. 그는 다시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베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효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종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왜 그들에게 핍박을 시험을 받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피를 흘리게 했느냐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옥에 갇히거나 살육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보증을 받고 승리자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선한 사업을 사왔으며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저들이 당한 고난은 저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가까이 사귀게 해주는 동시에 저희의 구세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다. 또한 저들의 일상생활의 모범과 임종시의 증언은 언제나 진리를 증거하게 되었으므로 뜻하지 아니하였던 사단의 부하들이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깃발 아래 모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깃발을 그리스도 교회 안에 꽂으려고 했다. 사단이 말이야. 이교 로마를 통하여 가공할 만한 핍박을 막 쏟아부으니까 사단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퍼져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렵고 핍박을 당할 때에 신앙은 퍼져나갔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 사단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폐가 만들어지고 타협정신을 넣어주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특혜와 부귀 영화를 주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 버가모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났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마나 교회 시대에는 승리했다가 버가모 교회 시대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또 한 가지 국기 228페이지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정결을 위하여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해 예수께서 당신의 지상봉사의 시작과 끝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고 참된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비탁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복음을 퍼뜨리는 방법이요 동시에 교회를 정결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마라 교회 시대에 뿌려진 그 씨앗이 오늘날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했어요. 실패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줄여봅시다. 10절에 하단과 11절을 우리 좀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는 말과 11절 하단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 이 서마라 교회 시대에 두 가지의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상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라는 말이에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는 것은 이 멸류관은 어떤 멸류관이냐 하면 왕들이 쓰는 멸류관이 아니고 이 서머나 당시에 옛날 그 헬라의 올림픽이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월계관. 이 꽃으로 만든 이 관을 만들어서 그 일등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라톤을 40km를 막 뛰어서 달려오면은 달려오는 즉시로 어떤 사람이 생기는지 알아요?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시들어버리는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뛰쳐와서 죽는 사람들이 그들은 뭐 하기까지 달렸습니까? 죽기까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월계관 하나 쓰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때 많은 투기 경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짐승들과 싸우는 경기가 있었어요. 뭐를 내놓고 싸웁니까 이건? 목숨을 내놓고 지금도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만은 투기 경기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승리하는 자들에게 씌워주는 것이 월계관이었습니다. 시들어버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하기까지 너희도 죽기까지 싸워. 네. 짐승들과 싸우지 말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짐승들과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짐승들과 싸워서 이게 마저 뭐 얻었습니까? 시들어버리는 월계가. 그러나 나는 그런 짐승들과 싸우지 않았노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도 싸우라. 누구와요? 하늘의 용과 사단과 그의 종들입니다.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그러면 내가 뭐를 주리라? 생명을. 시들지 않은 생명을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은 하늘에 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늘 보좌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머리마다 뭘 씌워줍니까? 멸류관을 씌워주나.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때 시대의 그 환경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너희들은 짐승과 죽기까지 싸우지 말고 사단과 그의 종들과 선악의 대쟁투에서 악을 향하여 죽기까지 싸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씨들지 않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두 번째 주는 이기는 자의 보상이 뭐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서마라 시대에 그들이 당하는 핍박이 얼마나 무서운 핍박이었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 서마라 교회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그 모든 일들은 비밀이 감옥소에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시키고 그들을 목을 자르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남녀노유를 가릴 것 없이 하루에 수십 명씩을 사자들 앞에 끌어다 놓고는 사자들이 막 찢겨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어 좋아하는 그런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 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개 껍질을 가지고 사람의 살을 다 비워가지고 죽였어요. 또 그 다음에 불을 지지는 것을 죽이고 칼로 목을 베고, 제가 중국의 진시 황제 그 박물관을 들어가 봤는데 진시 황제가 얼마나 악했는지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모형을 만들어놨어요. 그거 모형을 봐도 내 마음속에 매스꺼운 마음이 탁 골. 톱으로 켜는 장면이 나오고 칼로 가지고 오리는 장면도 나오고 또 목을 자르는 장면, 불에 태워 온갖 사람 죽이는 방면이 다 거기에 박물관에 그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마음이 아주 역경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자기 사랑하는 친척과 자기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은 첫째 사망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 번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무슨 죽음의 공포는 면제해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주리라. 여러분이요, 둘째 사망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다밥이 될 때에 그들은 찬송 부르면서 환한 얼굴로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폴리각 같은 사람은요, 그의 눈을 가리려 하니까 나의 눈을 가리지 말라, 그의 팔을 묶으려 하니까 묶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그가 화영장에 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달라고, 그 시간을 주는 그 시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외면서 그들을 위하여 다 그는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쳤어요. 첫째 사망의 두려움을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둘째 사망의 두려움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죽기까지 충성을 하고 사단의 회방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명쾌해 주리라.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다 그들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둘째 사망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무섭게 하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죄지은 악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일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처럼 고통을 가했던 그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을 여느신에 이야기해놨어요. 우리 대쟁타군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노하실 것입니다. 분노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악독하게 행위를 했던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쟁타군 540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악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특별보안에 일으켜서 재림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얼굴을 보게 하는데, 그때 그들은 그 얼굴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떠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땅이 그 위에 닫았던 피를 드러내고, 서마나 교회 시대에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던 그들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죽었던 자들을 피를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썼을 때에 그들의 쌀이 썩을 것이며 그 눈에 눈 속에 있는 구멍 속에 있는 눈이 썩을 것이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그들이 써 있을 때 살이 썩고 눈알이 썩고 혀가 썩는 그런 무서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인간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수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여러분, 우리는 복수하지 맙시다.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에 자비가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 땅의 약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 여호와께서 사륙을 당한 자기 땅 이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엄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통화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서만한 유시대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복수해 주실 것을 얘기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런 핍박과 환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앞으로 이 땅에 계곡 위로 없는 야곱의 환란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사단의 회방,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을 내가 아노니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기보다는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무엇을 버리기로? 생명을 버리기로 각오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데 그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단의 회방이 있을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런 사단의 회방을 잊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사단에 가공할 만한 핍박과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해방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핍박을 우리는 당할 때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해방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둘째 사망의 피해를 보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이 놀라운 축복과 기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 앞으로 당할 모든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성호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아버지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의 거룩함처럼 우리의 심령이 거룩함을 입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아버지의 안식과 평강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태 동안에 우리의 모든 허물진 생애들을 아버지여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또한 앞으로 여태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며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셨사오니 감사옵나이다. 일찍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도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가운데 각오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짐승들과 싸워서 월계관을 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다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모든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과 궁핍들은 참으로 저희들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우리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은 다 일반이요 둘째 사망의 피해와 그 모든 사망의 피해에서 구원함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참으로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다 되고 이제 우리에게는 소소히 참으로 사단의 무서운 핍박과 환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지금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여 믿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모락의 향내와 같이 온 세상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천지에 나타낼 수 있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아버지의 모든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또 주님이여 병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자들이 다 함께 되어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14만 4천인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우리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대응과 자칭 유대인들의 모든 해방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모든 은혜를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